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 19장에 걸쳐서 도피성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은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요단을 사이에 두고 여섯 군데 도피처를 하나님이 신명기에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 20장에 보면 그 도피성이 본격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미처 이제 당회가 조금 예상보다 길어져서 그 지도를 준비를 못했는데 그 위치를 보면 절묘한 간격으로 어디서든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빠른 도피처에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닦고 간격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0장을 강의할 때 이미 그 부분을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 도피성이 갖는 현대적 기능, 사회적 의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과 깊은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필요한 부분은 준비한 문장을 읽어가면서 또 중요한 표현은 단어를 좀 설명해 가면서 이렇게 한 40여 분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교회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사회로부터 불신과 비난을 맹렬하게 받아왔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초점이 담아져 있고 이런 아쉬움이 담아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복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는 사회와 함께하고 나누는 데는 너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개교회를 확장시키고 불리는데 오히려 몰두한 측면이 더 짙다라는 자책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인식한 한국교회가 요 근래에 걸쳐서 십수년간 진보, 보수 진영 막론하고 사회적 약자와 특별히 구조적 폭력의 피해자들에 대한 복지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교단적으로 또는 다수의 지교회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회 복지라는 측면에서 교회가 이웃과 함께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 3.1교회도 그 고민의 와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로부터 이제 재단 설립을 허락을 받았고 결정은 내놨는데 아직 실행을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많은 재정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갖춰야 될 가치관, 컨텐츠에 대해서 좀 정리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고민 때문에 이제 이것을 전문가들을 좀 도움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노는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미팅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절묘하게도 이 시대의 흐름과도 맞물리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교회가 1993년도를 기점으로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이런 쪽으로 한국 사회도 고도 성장의 걸음에서 주춤하는 가운데 우리도 이제는 파이를 키우는 데에서 이제는 좀 그 파이를 어떻게 이 사회의 불평을 걷어내고 사회적 약자들과 또는 장애인들과 또는 소외된 자들에게 이 파이를 나누어 줄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고민을 해왔고 이것도 참 한국 사회답게 급속도로 이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 한 10년, 십수년 전에 비하면 지금 딴 세상이 되다시피 그런 제도들이 많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미흡하고 멀었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어요. 이제 한국 사회도 이 복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로에 서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유럽 쪽의 복지 모델로 갈 것이냐, 미국식 복지 모델로 갈 것이냐, 아직 어떤 방향을 잡는데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걸로 이제 보도나 또 정부 관료들의 고민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면 그 와중에 지금 얹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한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폭력은 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는 폭력으로부터 초연해 있으며 절대 폭력에 개입되지 않는 사람처럼 행세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이 가만히 앉아서 들어보니까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 또는 교회라는 명목으로 항상 폭력과는 어느 자리에 앉아있죠? 제3자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죠. 전혀 폭력과는 무관한 단체, 또 폭력과는 거리가 먼 개인, 항상 그래서 폭력이라는 구조적 폭력이든지 개인적 폭력이든지 이 폭력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하면 언제나 교회나 성도들은 제3자의 자리에서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폭력은 악이다. 이건 참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이 말은 말하기 쉬워요. 폭력은 악이다. 그런데 자기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가 가해자가 돼 있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는 모른다는데 섬뜩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자기들이 그 3자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가해자의 반열에 서 있다는 것을 인지조차도 못하고 있다는데 섬뜩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작고하신 분인데 글이 길어요. 그래서 뭐 짧게 인용을 했지만은 자,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또 한국 교회는 특별히 혹시 자기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폭력의 가해자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근본적이고도 성경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볼 텐데 첫째는 구조적 폭력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구조적 폭력. 뭐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993년 문민정부 들어서는 그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정말 야만의 시대를 살지 않았어요. 80년대, 70년대 대학을 다녔던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지를 알 겁니다. 언론의 자유가 봉쇄당하고 또 군부 독재 하에서 온 개개인의 인권이 군홧발에 짓밟히던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요. 그때 다 대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많이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청년들의 고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조국에 언제 민주화의 봄바람은 오겠는가 하는 조금은 거대 담론에 모두가 캠퍼스가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요즘 청년 세대의 고민하고는 조금 양태가 달랐겠죠. 예. 그 당시는 국가적인 폭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여기 남영동을 중심으로 한 영화 여러분 보셨죠? 아, 못 보셨군요. 그 제목이 제가 그 비행기에서 봐가지고 제목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죄 없는 백성들을 끌어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정말 무슨 쓰레기더미처럼 취급해버리는 그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만행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소리소문 없이 군대로 끌려가고 또 사라지고 하는 일들이 간간이 있었습니다. 간간이. 항상 캠퍼스 안에는 불확실한 존재들이 들어와 진을 치고 있고 군인들이 진영을 이루고 있었고 캠퍼스도 그 당시에는 자유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런 구조적 폭력, 이것인지 사실은 일제 또 파시즘 이런 이데올로기 전쟁을 통해서 인류는 두 차례에 걸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런 국가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끔찍하게 겪었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그런 세기를 폭력의 세기다, 폭력의 세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폭력의 세대가 지나간 것처럼 알았는데 이 구조적 폭력의 대가인 요한 갈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퉁이 아니고 요한 갈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사회의 구조적 미처 백성들이 간파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이 구조적 폭력이 얼마나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가에 대해서 평생 헌신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런 이제 걱정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고통을 포함해서 사회적 불평등이 이 사회에 많은데 정말 고통은 그런 지배계층 기득권 세력의 구조적 폭력을 통해서 당하는 사회적 박탈감까지도 거대한 폭력의 구조에 얹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조금은 과한 표현을 썼지만 일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구조적 폭력은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들일 수 있고 또 여기 전문가들도 계실 테니까 이쯤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종교적 폭력입니다. 오늘 도피성의 문제도 사실은 이 문제와 연결이 돼 있어요. 종교적 폭력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인용을 하지만 마가복음의 성전 입구에서 예수님이 헌금함을 향하여 앉으셨어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들어가겠죠? 그리고 유심히 헌금 넣는 것을 보십니다. 그 중에 가난한 한 과부가 두랩돈,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어요. 거기서 말하는 두랩돈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저녁 한 끼를 먹으면 끝나는 작은 분량의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가난한 과부인데 푸토코스라는 말은 가난한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절대결핍을 얘기해요. 절대결핍. 절대결핍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생활비에도 생활이 있고 생계가 있어요. 그런데 생활도 생계도 안 되는 게 뭐죠? 생존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랩돈은 거기에 해당하는 가난함이에요. 그거를 헌금함에 떨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과부가 헌금한 것을 보라. 저는 전부를 넣었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적 시각에서 뭐라고 오해를 하냐 하면 우리도 헌신을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부자들 주머니 털어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소스예요. 근데 이건 몇 번 강조했지만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스토리를 문맥에서 봐야 돼요. 그 앞에는 누구에 대한 고발이 있었는가 하면 종교 기득권층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고발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로이어예요. 약자를 보호해주고 특별히 약자 중에 상징적인 존재인 그런 과부, 고아, 나그네, 이 땅에 기반이 없는 사람들, 특별히 과부는 남편이 남긴 그 얼마 안 되는 재산을 생계를 유지하도록 잘 법적으로 돌봐주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헤롯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럼 성전 공사에는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돈입니다. 그 돈은 누가 냅니까? 백성들이 내야 돼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무시무시한 감언이설로 율법에 무거운 짐을 얹어서 그 사람들의 종교성을 빌미로 거의 폭력에 가까운 강요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째째하게 헌금 생활하니까 복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안 되는 거지. 처음에 흥치풍하고 듣다가 그 소리 한번 열 번 들어보세요. 무슨 일이 생길 때 내가 헌금을 좀 약하게 해서 우리 집에 자꾸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고도 남죠.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지라 할 수 없어요. 그게 뭐죠? 그게 종교폭력이에요. 해서 사람들이 그 성전 건축에 헌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마다 그 나팔 입구 같은 아사구라 그러죠? 나팔 입구를 그런 모양의 헌금통에다가 넣으면 얼마 넣는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헌금통의 구조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여자는 오늘 두렵돈을 내고 나면 저녁을 굶어야 돼요. 밥을 못 먹어요. 근데 아무렴 예수님께서 봐라 마리아, 예? 언제 너희들이 밥 굶고 11주 한번 해볼래? 이러려고 그 얘기 꺼냈을까요? 아니, 이런 종교폭력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무서운 섬찟한 사고죠. 그래서 설교로도 폭력을 얼마든지 가할 수가 있어요. 저도 참 그런 실수를 헤아려 보면 지금도 얼굴이 뜨끈뜨끈할 정도로 많이 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주일 낮 시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총신신대원 매년 그 전도사님들이 돈이 없어서 양복을 못 입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에 이제 헌양복을 걷어다가 거기다 기증을 하면 그분들이 하나씩 챙겨가서 주일날 입고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 한 성도가 새 양복 300벌을 기증을 했어요. 얼마나 놀랠룹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 아무 생각 없는 게 죄인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자랑을 했어요. 교인들한테. 자랑보다도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간증을 한 거죠. 어느 성도님이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300벌 양복을 헌금하셨다고. 실제 300벌을 실어다 왔어요. 학교에 갖다 주니까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뻐서, 순수한 마음에. 근데 그 다음에 누가 게시판에, 난 그때부터 게시판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글을 올렸어요. 근데 글이 굉장히 그 논조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논조가 아니라 정말 제 평생의 저를 깨닫게 하는 논조로 글을 쓰셨어요. 참 부끄럽네요. 입던 양복이지만 세탁까지 해서 바느질 다 해가지고 교회에 기증한 저희들이 부끄럽네요. 딱 그렇게 썼어요. 어우, 그 글을 읽는데 지금도 얼굴이 뜨끈거려요. 제가 언어로 폭력을 한 겁니다. 사실은. 예.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저는 고의일까요? 고의가 아닐까요? 고의가 아니에요. 전혀 고의가 아니에요. 선의적 마음으로 그렇게 고지를 했는데 너무나무나 많은 순수하게 한 벌씩 수선해서 빨아서 드렸던 성도들에게는 폭력이 됐어요. 상처가 됐어요.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릴 때는 또 엉뚱한 말을 해요, 제가. 그러니까 도피성이 왜 만들어졌죠? 살인할 의사가 없었어요. 뭔 소린지 알겠어요? 살인할 의사가 없었다고요. 도끼질하다가 나무 패다가 이게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죽은 겁니다. 뭐 이 사람이 그 사람 죽이려고 도끼질을 일부러 한 게 아니거든요. 바로 여기에 이 도피성의 그 기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교회 옆에 어느 혼자 사는 여집사님이 남편이 남겨놓은 집안채를 가지고 그냥 애들하고 그렁저렁 살아가는데 이 교회가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맨날 전쟁이죠. 맨날. 주차 전쟁에 교회 학교 난리죠. 뭐 누가 봐도 이거는 교회를 확장을 해야 돼. 그런데 저 집만 좀 어떻게 구입을 하면 교회가 이거 숨통이 튀겠어요. 그러면 온 교회가 교회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요. 온 교회가. 그러면 그 옆에 사는 집사님은 속이 어떨까요? 견딜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거 좀 사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뭐 골프장을 달라 뭐 이런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남이 영업자라고 있는데 왜 자꾸 저걸 달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그냥 와서 이거 좀 사달라 그러면 그때야 못 이기는 척하고 우리가 필요 없지만 어떻게 좀 기도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다든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없어요. 자, 또 하나 신뢰를 들게요. 대형교회들이 프랜차이즈처럼 브랜드를 팔아서 지교의 지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교회 이름 막 버스 옆구리에다가 거대고 써대고 저 먼 데까지 심지어는 삼각교회 바짝바짝 앞에다까지 정기적으로 버스를 갖다 대요. 이건 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우리에겐 버스도 없지만 그런데 그거를 겪어야 되는 그저 한 달에 목사님들 사례도 못 받는 자립이 안 되는 삼각교회 같은 목회자들은 그런 걸 볼 때 천불이 날까요? 안 날까요? 천불이 나는 거죠. 천불이. 자, 이런 걸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이런 신뢰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 그러니까 이 도피성 오늘 이 주제는 사실 우리가 도피성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된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요. 그럼 도피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도피성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그냥 그 한글로 써보겠습니다. 도피성이라는 말은 아래 한미 크라트 막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사실은 도시의 복수형입니다. 도시의 복수형.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동사로 칼라트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칼라트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걸 이제 동사형으로 쓰면 칼라트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게 사실은 끌어들이다 이 뜻입니다. 도피성이라는 말은 끌어들이다 또는 수용하다 영접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구약학자들 간에 어떤 이제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는가 하면 이거를 도피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수용의 도시, 수용의 도시 또는 영접의 도시라고 바꿔 써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의 기능에는 사실상 이 기능은 오늘날 누가 해야 되는 역할일까요? 성도와 교회가 반드시 갖춰야 될 기능들이고 역할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이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잘못된 역기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데 피차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도피성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이 도피성이라는 공동체가 해야 될 일들. 첫째, 여호수아서 20장 4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읽으면서 하십시다. 여호수아서 20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만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네. 자, 여기 잘 보시면 4절을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어떻게 하도록 돼 있죠? 고지하도록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들은 그를 성읍에 어떻게 받아들여? 이 받아들이는 게 뭐죠?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가 비록 사람을 죽인 고의적이 아닌 비고의적 실수를 했더라도 도피성의 첫 번째 기능은 영접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 오고 올 수 있고 누군 올 수 없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오늘 이 저녁에도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매주일 저녁 오세요. 오셔서 성경을 바로 배우시고 또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긴 누구도 올 수 있는 공간이어야지 누군 오고 누군 못 오는 어떤 제한적인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경을 좀 띄워주세요. 20장 1절서부터 좀 보십시다. 1절서부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3절 제가 읽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4절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자, 여기 잘 보세요. 그를 성읍에 첫째는 받아들여. 이게 첫 번째 기능이에요. 영접하고. 두 번째는요,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뭐하게 하고? 그러면 두 번째 도피성의 기능 중에 뭘 제공해야 돼요? 장소를 제공해 줘야 돼요. 장소. 그래서 우리 정부도 난민들을 위해서 이 탈북 러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곳곳에 장소를 마련해 두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공무원들 쪽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저는 사실 중국이 지금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는 게 많다고 봐요. 일본도 잘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지만 가장 나쁜 행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탈출한 북녘의 동포들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시 죽으라고 사지로 보내는 행동. 이거는 국가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건 국가로서의 품격을 잃어버린 아주 악한 행동입니다. 그런 보도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들은 어떤 심정일까? 이렇게 고의적이 아닌 비고의적 죄를 통해서 도피처에 피난을 와도 장소를 제공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인간의 기본이거든요, 기본. 그런데 먹을 게 없어서 건너온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다시 죽으라고 사지로 몰아넣는 행동은 정말 국가로서 할 짓이 아닌 야비한 행동입니다. 일본도 뭐라 그래야 되지만 이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돼요. 국가 차원에서. 장소를 제공해야 돼요. 피난처가 제공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최근에 이런 영역들이 조금씩 확대되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교회에 이렇게 정상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희가 사실은 요 서울역 근처에다가 이렇게 원룸 같은 것을 원룸 10개를 빌렸어요. 빌려서 10개 맞나요, 장로님? 10개를 빌려서 그거를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 서울역에 저 거처 없이 그냥 계시는 분들을 모셔놓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 뭐 한없이 생활을 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자립 갱생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다 건강에 안 좋아요.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제 생활이 험하게 살고 또 술들도 드시고 규칙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이 정상인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의료 혜택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그 열체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모셔놓고 생활을 지금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매달 또 들어가는 돈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헌금한 재정이 그렇게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뭐 작은 신뢰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공고한 이들, 거처가 없는 자들에 대한 이런 피난처 제공, 이것은 우리 교회가 고민해야 될 일인데 왜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가? 누가 묻는다면 시편 68편을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실 때 다 함께 유기적으로 살도록 만드셨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성경에 고독하다는 말이 있는 줄 몰랐죠. 예? 하나님은 아담도 홀로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항상 같이 살도록 인류를 설계하셨습니다.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그러니까 혼자 배불리 담치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자기 영역 확보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가두어져 온 인생이 함몰돼 버리고 맙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늘날 한국 사회 속에 이런 개토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담을 헐지 못하고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만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역기능이 교회 안팎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긴 호흡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서 20장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보시면 피의 보복자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피의 보복자가, 이 피의 보복자라는 말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겠죠. 근데 사실 여기 보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의 구속자라는 뜻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도 없이 약해서 무지해서 부주의해서 죽인 거예요. 그럴 땐 내주게 돼 있습니까? 내주지 않게 돼 있습니까? 보호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의 세 번째 기능은 보호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우선 도피성의 체류 기간이 있습니다. 체류 기간. 도피성의 체류 기간을 여호수아서 20장 6절을 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 문장이 히브리 원문을 봐도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 왜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랬어요. 근데 원문에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냥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냥 이렇게 동떨어진 두 문장으로 얹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두 견해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둘 중에 하나를 취사선택하라는 성경 기자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겠는가. 예를 들면 재판을 받고 나면 돌아갈 수 있다든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갈 수 있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취사선택하라는 말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 견해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정확한 의도는 첫째,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그래서 그 재판은 이 사람이 정말 고의가 아니었다는 여러 가지 그 당시 기준으로서의 절차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재판을 받고 그래서 아, 이 사람이 고의가 정말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피해 보복의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것은 모든 만민이 동의하는 근본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에는 대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이 사람은 완전히 자유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로 죽으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속의 의미가 더 본질이지 어떤 체류 기간의 한계 이런 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의 마지막 정답은 귀결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참된 교회는 참 포도나무는 누구라 그랬죠? 예, 그 참이라는 말은 거짓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참이 아니라 실체, 구약의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삼일교회라는 공동체는 오늘 우리에게 영접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피난처를 장소를 제공해 주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들의 근본과 기반을 마련해 주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을 보호하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개를 다 충족시켜 준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따라 우리 삼일교회가 하나씩 한 가나씩 복음적 내용을 시대에 맞게 신실히 미래를 지향하여 갖추어가는, 또 여러분들도 이 복음에 함께 고민해가는 동역자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게 두렵잖네.
1절서부터 다시 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진동. 것만 말하면 천하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이제 일상의 선교로 떠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예배 자리를 지켜내며 또다시 말씀 앞에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리나이다. 종일 곳곳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섬긴 모든 성도들의 귀한 걸음들을 기수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떠나기 위해 3개월 합숙 들어가는 귀한 종의 가정을 특별히 안위하시고 붙드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부서에 흩어져 애쓰며 수고한 교사 선생님들, 특별히 교육자님들 말씀 선포 위에 선포된 그 말씀이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옥토로 바뀌어 결실과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선교와 윤리적 삶의 열매를 또 한 주간 속에도 살아내게 하시고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병상을 찾아가 주시고 한 주간 절박하게 해결해야 될 수많은 생애 문제들을 앞에 놓고 전전긍긍 땀 흘리는 성도들의 고민과 아픔을 주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 일터와 아름다운 가정과 저들의 꿈이 시대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이 자리에 만날 때까지 그 삶에서 버텨낸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을 함께 나누는 그 간증과 그 고백과 삶을 드리는 아벨의 제사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 삼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출타 있는 가족들, 고향의 부모님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